마태복음 20번 메시지 왕국 헌법의 공포 여덟 번째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율법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빛을 주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의 세 방면. 율법에 대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세 방면, 곧 율법의 원칙, 율법의 계명, 율법의 의식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 가지 것들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율법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율법의 원칙은 끝났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원칙에 따라 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믿음의 원칙에 따라 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는 율법의 원칙이 아닌 믿음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칙이 은혜의 경륜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졌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원칙은 폐하여졌지만 율법의 계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계명의 표준은 높이 올려졌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표준에 관련된 계명은 폐하여지지 않았으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토록 우리는 우상 숭배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에서 왕은 두 방면으로 율법의 표준을 높이셨는데 이는 낮은 율법을 보충하심으로써와 낮은 율법을 높은 율법으로 바꾸심으로써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율법의 계명 안에 있는 도덕성은 더 높은 표준으로 올려졌습니다. 왕이신 구주 자신은 땅에 계셨을 때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소극적인 면에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자신의 부활 생명을 우리 안으로 해방하셨으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생명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가질 힘과 능력과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며 심지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가장 높은 방법으로 율법을 이룹니다. 율법의 세 번째 방면은 율법의 의식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물을 드리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외적 의식들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모두 끝났는데 이는 그것들이 옛 경륜의 그림자들과 모형들과 예표들에 속한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실제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의식들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원칙과 율법의 의식들은 끝났지만 율법의 계명들은 끝나지 않았으며 높은 도덕 표준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계명들은 높이 올려졌습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천국의 더 높은 율법에 의하여 요구된 도덕의 표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율법의 세 방면, 곧 율법의 원칙, 율법의 계명, 율법의 의식에 관하여 분명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에 의하여 생활함. 5장 끝에서 주 예수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헌법의 이 부분, 즉 극도로 높은 부분을 결론짓습니다. 이 모든 요구들을 읽은 후에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하는 48절에 이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모방하거나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는 한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은 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역사할 수 있는가를 계시합니다. 오직 우리의 필요는 드러남으로써 우리 자신 안에서의 모든 소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을 버리게 될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생명으로 돌이켜 신성한 본성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자연히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랄 것이며 이 가장 높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그것이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체험으로부터 나는 오늘날 율법의 원칙 아래 있지 않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원칙 아래 있으며 내게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내 영 안에서 이 생명에 의해 살고 있으며 이 영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내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에 의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천국의 율법의 요구들을 이룹니다. 이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겸손한 간증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도 당신을 위해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체험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철저하게 파내지고 드러내진 후에 당신은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당신은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갖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돌이켜 아버지의 생명과 함께 머물며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서 사십시오. 당신은 쉽게 아버지의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이 순간 그것이 당신의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의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들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룸.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몇 구절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에 대하여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시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을 이루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우리의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 안에서 보내어 죄에 관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심으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극적인 면에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있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며 이로써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영 안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이 형성되었는가?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의 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계시합니다. 그 영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구절은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기 위해 그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음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거듭난 자녀들임. 우리 앞에 있는 이 구절들로서 우리는 왜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고 말씀하심으로 마태복음 5장을 결론 지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그분의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닮고 모방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자신의 거처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영 안으로 오심으로써였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거듭난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 우리는 자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둔 어떤 형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들의 아버지와 같게 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인간을 모방하려는 내 원숭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형상 안으로 자라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아버지의 생명을 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원숭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중 얼마는 다소 어리고 유치할지라도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개구쟁이일지 모르나 그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수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어린 개구쟁이들이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됨을 볼 것입니다. 나는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원숭이들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 동안 개구쟁이들이 되게 놔두십시오. 결국 그들은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언급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피조물들인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단지 우리의 창조주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의 자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과 똑같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 더 기다려보면 당신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요소가 없음. 어떤 이들은 어떻게 산상에 있던 제자들이 거듭날 수 있었는지 기이히 여길 것입니다. 생명주는 영이 아직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 제자들이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요소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대신 원칙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과 말씀하고 계셨을 때 그분은 시간의 요소에 따라서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요소가 없으며 영 단번에 행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앞뒤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으며 또 어느 날 생명주는 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생명주는 영은 둘 다 영원합니다. 산상에 있었던 제자들이 주 예수를 믿었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들은 거듭났으며 주님은 그들을 거듭난 사람들로 간주하셨습니다.